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지루하는 달 계속하여서 시편 23편 한 편의 말씀 우리 각 절마다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 마지막 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지라도 함께 은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뉘어지고 또한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할 만한 필요한 말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공급하기를 애쓰듯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돌보시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늘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다윗은 그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본연의 목적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관계인지를 지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그의 양이 된 우리네 사이에 정말로 이와 같이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4절의 말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삶의 변화 한 가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의 가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위험한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 위험한 장소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은 그간 4절 이전까지 매우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은혜의 장소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장소적 묘사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이전까지는 푸른 풀밭 혹은 쉴만한 물가와 같이 주의 은혜와 축복들이 공급되어지는 장소, 느껴질 만한 장소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갑자기 4절에 들어서서 다윗은 그러한 은혜스러운 장소들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떠한 의미의 장소를 뜻할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의 이 히브리어는 찰르마웨트라고 말합니다. 찰르마웨트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림자를 뜻하는 체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마웨트가 합쳐져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웨트, 여러분 죽음이란 이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짙은 그림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두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주 짙은 어두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죽음에 빗대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고로 어두운 상태, 빛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할 때에 오늘 이 마웨트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만큼 짙은 어두운 상태의 장소, 갑자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던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장소로 그는 바꾸어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저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을 어떻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양된 우리, 그저 푸른 풀밭 그리고 또한 쉴 만한 물가 그곳에 머물면 좋겠는데 왜 다윗은 오늘 이러한 장소를 굳이 4절 말씀에 말하여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해보자면 다윗이 이러한 설정을 한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오늘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암흑 같은 곳,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자신이 있고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데없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이 자신감이 인간적 허세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 자신감은 그저 인간적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이었고 믿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그 바탕을 두어 내가 소유하게 된 영적인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그의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가 죽음과 같이 짙은 어두움이 드려진 곳, 나에게 있어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곳을 내가 지나가게 되는 때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이유를 그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 나타내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그분을 통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 더 이상 두려움도 더 이상 걱정 없습니다 라고 그리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한 영적인 자신감들을 반드시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은 단 한 번에 소유되지 못합니다. 1년의 연단의 과정들 지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정신의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2019년자 그 8월 7일 그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 중에 흥미로운 실험 소개가 있어서 말씀 준비하며 참고해 보았습니다. 1999년에 코넬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라고 하는 두 교수가 6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성적을 예상하도록 하는 이 실험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신감에 대한 이해와 변화 또한 성취의 그 방법의 차이를 발견하는 그러한 실험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신의 성적에 대해 자신감이 있게 되어지고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적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제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하위권의 25%,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25%의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상위 40%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 착각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상위 25%의 학생은 자신의 진짜 성적보다도 내가 더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즉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도리어 자신의 성적이 자신의 공부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였던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준비한 것보다 덜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한 실험을 추가한 끝에 이 더닝과 크루거 교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자신감만 가득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혜와 경험이 차오르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에서 더 노력하여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때에서부터는 아주 명확한 자신감을 더욱더 크게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 실험에서 그들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그 기사를 보면서 영적 생활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말씀의 경험이 얕은 상태에서 도리어 영적인 자신감만 충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전부인 듯 여김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된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부를 아는 것이냥 여겨 각 가운데 소유하게 된 믿음으로 얻은 자신감.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 근자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자감 어떠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 알아들으셨다면 조금 젊은 축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들을 하도 줄여서 이 말 저 말 다 줄이고 있는데 저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자감 여러분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근본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여전히 없고 믿음과 말씀에 대해 일부분의 지식과 경험만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착각으로 얻은 믿음의 자신감, 그거 근본 없는 자신감입니다. 조각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의 믿음을 갖고 부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유리 조각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 조각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상하게 할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며 근본 없는 자신감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근본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는 삶이라 한다면 그 믿음의 깊이는 얕고 혹은 부분의 믿음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굳건한 모습 보여내지 못합니다. 허덕였던 문제들에 계속하여 휘둘려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믿음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상 어렵고 힘든 일 닥쳤을 때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스스로의 모습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상태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까 더닝과 크루거 교수의 실험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아는 그 지점에 우리가 왔다면 거기에서부터 변곡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또다시 예전처럼 믿음의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 되어지면 전혀 성장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의 자신감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연약한 것,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애쓰는 인생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는 근거 없는, 근본 없는 영적인 자신감이 아닌 근본 있는, 근거 있는 오늘 다윗이 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하나하나 우리 중에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자신감은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그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삶의 일련의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다 지나가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연약하여져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하여 삶에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그 자신감들이 오늘 시편 23편의 4절 가운데에 나타나져 있는 그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스스로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오늘 23편 4절에 이 고백들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림자매와 또 브라이언 형제가 찬양해 주신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곡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이끄실, 나를 채워주실, 나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나의 인생 그저 쳇바퀴 돌듯 살아가느냐,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자신감의 소유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자신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역설적인 자신감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자신감 충만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를 철저하게 의뢰한 자들에게 주님 이와 같은 자신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믿음의 자신감은 큰 거 없는 착각된 믿음의 자신감 아니라 주께 뿌리를 두고 있는 큰 거 있는 믿음의 자신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고백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도 붙들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한없는 은혜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편 27편 1절과 같은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중에서도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삶의 똑같은 문제들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다윗 이러한 고백을 내어놓은 또 다른 근거 하나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3편 4절 말미에 보시면 다윗은 두 가지 목자의 장비에 대해 그가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얼핏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장비라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경험적인 고백을 내어놓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보여지는 지팡이와 막대기이지만 사용처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양의 물건이지만 또한 목자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철저하게 양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들을 잘 몰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지난 두 주 동안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양의 눈이 매우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리를 빠져 이렇게 나가는 양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목자는 지팡이를 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목자들의 그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길었다라고 합니다. 양이 무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 긴 지팡이를 들어서 양을 다시금 무리로 몰아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아주 고집센 짐승이라 그렇게 탁탁 쳐도 무리로 들어오지 않는 양들 어떻게 하는가? 끝에 구부러진 부분을 양의 목에 걸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리로 끌고 들어오는 그 도구가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막대기는 어떠한 장비가 되겠습니까? 막대기는 반대로 양의 무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막대기의 끝은 매우 뾰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을 때에 목자는 이 막대기로 그 위협에 대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막대기 끝이 아무리 뾰족하다 해도 여러분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무리를 공격할 정도의 위협이라고 하면 막대기로 대항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의지입니다. 나의 양떼 누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나의 양떼를 공격하는 그 위협들에서부터 나의 양들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이 막대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이러한 경험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시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그 기대를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애썼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내가 그렇게 맞섰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대항으로 저 블레셋을 대항으로 우리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내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 보면 누가 봐도 무모한 자신감입니다. 사울도 형들도 처음에는 다윗의 이 말을 믿지 않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자신감 근본 없는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또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심을 믿으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 고백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이끄심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고집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의 무리 가운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의 품 안에서 우리가 충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의 믿음의 근거 목자에게 있으니 그 목자로 인하여 내가 두려울 것 없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롤러코스터 좋아합니다. 올랜도로 올 때에 원 없이 롤러코스터 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팬데믹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있는 자리에서 한참 그 이야기 하기는 하였는데 팬데믹이 풀리고 조금 상황 나지면 한번 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실 때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즐거워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 날아가고 뒤틀어지고 막 거꾸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것을 좋아하면서 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열차 가운데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로부터 나를 딱 붙들어줄 안전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몸을 잘 고정하고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섭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모두 웃음으로 넘기면서 스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나를 붙들어주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이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뒤틀어지고 날아가는, 예상치 못하는 길 가운데에 있는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확실히 붙들어주실 분 계시다면, 나의 인생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들이,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가 때론 지치고 낙망할 때 있지만 그 사이 가운데에 자그마한 기대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기대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 꽉 붙들어 주시는,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고로한 삶의 자그마한 기대와 소망, 기쁨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삶 주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이제 무엇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혼란과 어지러움의 세대라 말하며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기대함, 그가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삶의 찰나의 기쁨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무엇 하나 보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신감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혼란하고 어지럽다 말하는 이 세대 중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